계시록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해 그럴 텐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전하니까 그들의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 최후의 경고를 듣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전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처음 등장한 게 아니죠.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전해졌고요. 그것이 지금 18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계시록 18장의 천수와 합류해서 최후의 경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명의 천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 천사는 실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죠. 자,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첫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요. 이어서 둘째 천사가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뒤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날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8절의 이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이것은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함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지금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 중에서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지금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메시지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그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종교개혁으로 기독교가 이제 드디어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진리를 개혁하기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거장들이 사라지자 개혁은 전진하기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밝혀진 그 진리에 안주하면서 오늘날의 교단 교파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점점 영적인 이제 후퇴가 생기게 됐죠.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절박한 부르짖음의 일환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또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또 조지 위필드, 또 찰스 스펄전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이 기독교는 성결운동, 대각성운동, 재림운동으로 부흥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1840년대까지 유럽은 대변혁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역사 교과서들은 이 기간을 현대의 기점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기간의 유럽의 지도는 나폴레옹의 그 15년에 걸친 전쟁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게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나폴레옹 정권이 무너진 뒤에 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복잡해진 그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15년 6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게 이제 이 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리니가 이제 주도해서 빈 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빈 체제가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으로 되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 체제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그 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요. 옛 체제를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에 의해서 폐위된 왕이나 왕조들이 모두 부활되었고요. 그리고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억압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파괴되었던 로마 캐톨릭도 서서히 영향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빈 체제에 대한 저항은 이제 이 1820년대 초부터 유럽 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독일의 대학생들은 학생 조합을 결성해서 자유를 향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과거의 한국에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메테리니는 이제 학생 조합을 해산시키고 그리고 대학의 감독관을 파견해서 교수와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그렇게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력으로 진압하면 진압할수록 발로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자유를 향한 열망이 더욱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이제 전반부에는 노동자들의 이제 집결로 영국의 차이티스트 운동,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그 1848년의 2월 혁명, 그리고 같은 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상당 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러한 시대 이 대변혁기에 이런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이정표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의 영향을 받은 이 유럽 민중들의 이 자유에 대한 욕구는 드디어 이제 여러 혁명 등을 통해서 이 빈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19세기 초반은 이 옛날 질서, 구 질서의 붕괴와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 서로 교차하는 대변동의 기간으로서 이 구 질서가 붕괴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안도감과 또 비애, 그리고 또 새로운 질서 수립에 따르는 그 기대와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신학자와 성직자들은 드디어 한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과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을 부지런히 대조하면서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왔구나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 유럽에 이제 재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천사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이 신약 성경에 300회 이상이나 언급한 그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다 보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 초기 신학자들 오리게네스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이제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제 플로라의 요아킴과 같은 학자가 정말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에 비추어서 정말 재림의 그 징조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기는 있었지만 임박한 재림신앙이 다시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재림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 18세기 초부터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재림을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다니엘 위트비는 예수님의 영적인 재림 이후에 개신교, 캐톨릭, 유대인, 모슬렘 이들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으로 합쳐져서 드디어 복천년 기간이 이를 것이고 그 후에야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사상이 1750년대까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 개신교 세계의 종말론을 지배해왔습니다. 자, 그러던 시대에 1798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폴레옹의 군대가 교황권을 폐위시키고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1260일과 2300주야 이런 성경 예언 기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론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에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1260년 기간이 교황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전성기로 보는 데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제 그 교황권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 확신하고 이제 어떤 다른 예언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상 가장 긴 예언 기간인 2300주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거의 무시해왔거나 아니면 아득한 먼 미래의 사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먼 미래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많이 들으셨죠? 예. 보통 기독교인들이 다 믿고 있는 바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먼 미래의 사건을 로마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를 밀어놨는데 이러한 이제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8세기, 19세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유럽이라든지 남미, 아시아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1710년경에 이 독일의 요한 벵겔은 이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예언이 이제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836년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 벵겔의 강조는 유럽 지역, 그러니까 이 독일, 러시아, 프랑스, 뭐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뭐 이런 쪽에서 이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특별히 요한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어린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재림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 후에 1768년 독일 칼빈파 목사인 요한 페트리에에서 다니엘 9장의 이 70주일이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기간에 포함되고 이 2300주야는 1847년에 끝난다는 그런 연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아일랜드의 한스 우드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90년대에 예수에서 추방당한 이 마누엘 라쿤자의 저서 베니다 델 메시아스, 그러니까 이 영광과 위엄 중에 임하는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이 책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상당한 선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복천년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쿤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 천년기가 있다라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자기의 주장이 이 캐톨릭의 종교 재판에 회부될 것을 염려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 판 요사밧 벤 에즈라라는 일이 이제 그런 익명으로 자신의 저서를 배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812년 스페인에서 정식으로 이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그렇게 되자마자 삽시간에 남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이 미국 이쪽에 선풍적인 관심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염려했던 대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이제 그 책은 금서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824년에는 교황 레오 12세에 의해서 어떤 언어로든지 출판이 금지되게 됩니다. 자, 이 영국에서는 이미 나폴레옹 시대부터 이제 성직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 이 재림에 대한 이제 그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요. 그 예언 연구 운동이 이 라쿤자의 저서로 말미암아 더욱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1802년에 런던에서 출간되기 시작한 성공의 잡지 이 크리스천 옵서버, 여기에서도 2300주야와 1260년에 대한 예언 해석을 소개하면서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 옵서버의 주필이었던 이 스코틀랜드의 커닝햄, 이 사람은 이제 이 성경 연대학과 예언에 관해서 약 21권의 저서를 남긴 이 사람인데요. 그는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그 첫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기들이 지금 그 첫째 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곧 둘째와 셋째 천사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1867년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어빙 목사가 재림을 이제 전파하니까 그의 연구에 동조해서 700여 명의 영국 성공의 목회자들이 재림의 임박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먼드 저택에서 이제 이 다수의 목사들과 성경학도들이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예언 연구를 개최했는데요. 그 결과 참석자 전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동의했고 시기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이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계 그리스도인인 선교사 요셉 볼프가 있었는데요. 이 볼프는 14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1821년부터요 아프리카, 이집트, 팔레스타인, 또 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뭐 히말라야와 인도 등지를 여행하면서 이 유대인, 모슬렘, 힌두교, 조로아스트교 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재림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837년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요, 미 상원에 초빙되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국에서 재림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톨 고아원의 원장인 조지 뮬러가 있었습니다.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경건한 목사요 또 교사였던 가우센이 일어나서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다니엘의 이 예언을 널리 가르쳤고요. 또 라인 선교협회의 석이었고 또 6권의 성경 주석을 편집한 독일의 요한 리터, 또 레오나르도 켈버, 또 요한 루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해서 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었습니다. 정말로 임박한 재림을 경고하는 예언 집회로 전 유럽의 영적 부흥이 뒤따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교의 목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반면에 오히려 평신도들이 숲속에서 집회를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집회로 많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체포를 당했고 구금을 당하고 구타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히 1842년, 43년 이 기간에는 이 6살 된 그런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재림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주는 영적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엄숙하게 선포된 겁니다. 호주에서는 플레이포드, 인도에서는 드루먼드 저택 집회에 참석했던 윌슨에게서 재림 신앙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전 세계적인 재림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마쳐서 이때 당시에 이 자연계 가운데는 또 무슨 징조들이 있었는가? 이때 당시 약 10년 사이에 이 자연계에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임박한 종말의 징조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재림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 그 큰 환란을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이 두 가증한 세력 으로 이제 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증한 세력 아래서 겪은 그 교회의 고통으로 해석했는데요.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이제 큰 환난 다음에 일어날 것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천체의 징조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80년 5월 19일 북미의 동부 지역에 해와 달이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이른바 다크데이, 암흑일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 요엘서 2장의 성취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무슨 사건이냐면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833년 11월 13일 미 서방구 일대 장관을 이루는 정말 그 빛처럼 쏟아지는 유성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세기 초반에 이 미국과 유럽의 성경학자들은 다니엘 7장의 1260일은 프랑스 혁명 기간에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이제 자극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먼저는 유럽에서 일어났고요. 이어서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1843년을 이 재림의 때라고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먼저 영국에서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재림에 관한 여러 간행물들이 이제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이제 침례 교인이었는데요. 2년간의 성경 연구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복천년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있구나. 그리고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예언은 다니엘 9장의 70주일과 마찬가지로 BC 457년에 같이 시작해서 이제 1844년경에 2300주야가 마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강연이 책으로 묶여서 출간되었고요. 이로써 초교파적인 재림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40년 2월에 이 재림 운동의 이제 기관지인 Signs of Times를 이제 발간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시작된 이 재림 운동의 출판 활동이 4년 안에 뭐 여러 이제 출판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밤중 소리, 그다음에 진리의 소리, 서부의 밤중 소리, 경고의 나팔, 엘리야의 소리, 이런 수십여 개의 신문들이 간행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시기를 정하긴 했지만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것은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1차적인 강조는 백성들로 하여금 재림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200여 명의 목사와 약 10만여 명의 평신도들이 가담했는데요. 교단별 분표를 보면요. 감리교회가 절반을 차지했고요. 침례교회가 4분의 1, 그 밖에 회중교회, 그리스도교회, 장로교회, 감독교회, 루터교회, 케이커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교단들이 계속 이 섞여 있었죠. 이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1844년에 감리교회는 약 4만 명의 새신자를 얻게 되었고요. 침례교회는 4만 5천 명의 새신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력했던 목사들을 소개한다면요. 감리교 목사였고 이제 예언 연구로 이름이 높았던 이 조슈아 리치, 그리고 또 하버드 출신으로 성공의 저명한 성직자였던 헨리 왓, 그리고 보스턴 역사학회의 블리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다니엘의 예언을 해석하면서 1800년대 중반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재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약 300년 후에,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이제 학자들마다 뭐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그 날짜의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1800년대 중반에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사상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림운동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300주야와 관련한 이 해석에 대한 것은 제가 강의한 다른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계시록 14장 얘기를 하다가 1800년대 재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왜 그런가? 바로 이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자신들의 활동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지금 성취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이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였죠. 19세기 미국의 재림운동은 1831년부터 1844년까지 그렇게 전개되었는데요. 이 스코틀랜드의 커닝햄이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이 첫째 천사의 경고를 중심으로 미국의 재림운동이 펼쳐져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서 8장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이 성소 정결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 그 밤중 소리,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그 심판하실 시간, 이 세 가지 모두 동일한 사건인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때 이 재림운동의 절정기였던 1843년에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자 이 노예 폐지 운동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피치 목사님이 이 기독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로 둘째 천사의 메시지 뭐였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더라, 이 말씀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광범위하게 출판되면서 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커닝햄이 믿었던 것처럼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지금은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때고 곧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바로 이때 1843년 기간에 바로 이 찰스 피치 목사님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이 설교가 이교에서 나와라 또는 우상 숭배에서 나와라 로마 캐톨릭에서 나오라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의 후예들, 그러니까 기독교회를 대상으로 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는 바벨론으로 규정했지만 개신교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냥 그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개신교회가 이 재림운동을 이제 핍박하고 또 재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자 개신교회도 바벨론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 교단, 교파의 폐단 속에 있다가 함께 멸망하지 말고 참된 신앙 부흥 운동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운동에 동참하라는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재림의 시기로 정했던 1844년 10월 22일은 그냥 어제와 동일하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 재림이 생기지 않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과연 성경의 예언은 잘못된 것인가? 성경은 허구란 말인가? 종교개혁자들과 성경신학자들의 다니엘서 9장 2300주의 예언에 대한 그 해석은 모두 허황된 것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예언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성경 연구가들은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연구에 불이 붙었고요. 그러다가 특별히 1848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사추세츠 도체스터에서 열린 이제 여섯 번의 이 모임이 성경 연구 모임이 개최되었는데요. 이 연구의 결과로 중단되었던 종교개혁의 놀라운 신학적 진리들이 발견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 그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가르침, 그리고 천주교의 고행이나 순례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신칭이, 그리고 캐톨릭의 화채설이나 마리아 숭배 같은 그런 이단적 교리들에 대한 그 저항이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진리를 회복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이런 계기로 말미암아 참 신앙과 참 진리를 깨닫고 멈추었던 종교개혁의 이 성경 진리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발견하게 된 몇 가지의 신학적 이 성경의 진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복천년,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땅에서 임하고 파라다이스가 있고 그 이후에 복천년이 임한다. 그래서 온 세상에 범죄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낙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 천년기가 시작된다라는 정말 당시로서는 센세이션한 그런 진리의 회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천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기가 시작할 때 무슨 사건이 있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오십니다. 그러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의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말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게 있네요. 자,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 둘째 부활이라는 것도 있겠죠. 자, 보십시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사망이지 또 두 번째 사망도 있는가? 계속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자, 여기 보니까 천년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의인들이 부활해서 천년간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천년기가 시작할 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심판을 당해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 읽습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2장 8절에는요.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의인들은 하늘로 올려 올라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휴거는 이때 있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땅에 누가 남습니까? 사단이 남죠. 이 사단이 어떻게 되는가? 사단은 결박당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몇 년이요? 천년 동안. 여기서 또 천년이 나옵니다. 자, 의인들은 아까 하늘로 가서 천년 동안 뭘 했죠?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동안 사단은 땅에 결박당하여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아, 여기 보니까 천년 동안 결박을 당했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동안 의인들은 이제 또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전부 휴거되어서 이제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천년 동안 복천년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천년 왕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탄이 지금 천년 동안 결박당해 있죠. 그런데 천년이 차니까 잠깐 놓인다고 했어요. 자, 천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악인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계시록 20장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때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 계속 죽어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예수님 재림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천년, 이미 천년 전에 의인들은 부활되었어요. 천년 전에 의인들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부활되는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자, 악인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풀려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계시록 20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나왔어요. 사탄이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살아난 그 악인들을 이제 다시 기만하는 겁니다. 뭘 하는가? 기만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 보면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이 지난 후에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가게 되면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게 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바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됩니다. 물론 지구라는 공간 안에 한정돼서 거기에만 사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늘에도 가고 또 온 우주 거민들을 방문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그렇게 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 거처는 이 지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내려오는데요. 그때 사탄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이 지나서 내려옵니다. 사탄은 이제 악인들이 이때 다시 부활했죠. 그래서 이 부활한 악인들을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주위로 모읍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은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이제 이 사탄이 뭘 하겠습니까? 결박에서 노여나, 천년이 지나서 분명히 결박에서 노여났매라고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박에서 노여났고 또 천년 동안 죽어있던 계속 죽어있던 그 악인들을 악인들이 다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귄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과 그 악인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서 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20장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악인들과 그리고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하늘에서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지글지글 계속 태우고 라고 지금 이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뭐 하고요? 소멸하고요. 소멸이 뭡니까? 다 태워 없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지구를 새롭게 재창조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이 전천년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바로 1844년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1844년에 시작된 하늘 송소의 봉사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가 종결되는 시점인 1844년부터 하늘에서는 인류를 향한 대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때부터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견한 이 세 번째 진리는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바로 하나님의 인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적그리스도 교황권이 변경한 그들의 권위의 표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누구를 섬길까 하는 그 이슈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의 이 메시지는 이미 1844년 전으로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미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회복 운동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진리들이 1800년대 후반에 발견되어서 성경의 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우 흥미롭게도요, 계시록 14장의 이 새 천사의 메시지는 1800년대 중반에 기독교의 그 역사의 이 부흥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실체화한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메시지는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첫째 따로 둘째 따로 셋째 따로가 아니라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삼중으로 겹쳐져서 삼중 복음으로 전해져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찰스 피치 목사님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설교할 때 그때의 기독교 형편은 지금에 비하면 참 양반이죠. 너무나 경건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의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바벨론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은요. 1800년대 중반에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될 만큼 타락했다면 지금은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서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을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새 천사의 메시지를 거절함으로 오늘날의 캄캄한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메시지는 바로 이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메시지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경고가 반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의 상태는 더 심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외침 또한 더 심각한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두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 이 새 천사 다음에 오는 넷째 천사는 이 심각해진 바벨론의 죄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길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음행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는데 1800년대 중반부터 그렇게 먹이고 또 먹이고 먹이니까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18장에 그 상태가 나오는데 그 음행의 포노주로 만국이 이제 무너져버렸습니다. 음행은 교회의 세속과 타락을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성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개신교회가 교황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교회와 함께 음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정치와 교회가 결탁하는 것도 바벨론의 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국가와 손을 잡는 그 순간 배도하고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회를 옹호해주고 밀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곧 올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를 닫고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신학 박사가 우리 교회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 여러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교단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회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회여 응답해 주십시오. 제수이시 만들어 놓은 신학에 파묻혀 있지 말고 교회 성장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베레아인들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캐듯이 기독교회여 참 복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 회개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죄를 짓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가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성경을 따르십시오.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멸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가 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될 리가 없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잘못됐단 말이야?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항상 소수를 통해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운동에 응답해 주십시오.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 나갑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